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빚고 있는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 수브라함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담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는 사실상 국경인 실질통제선 지역에서 양측 군대가 빨리 철수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대표를 통해 대화와 소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과 인도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차관이 어제 만나 미한 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 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만나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과 최 차관은 지난 70년간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역할을 강력하게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두 나라 정상이 지난 3년간 다져온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두 차관은 양국의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함께 점검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양측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을 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왜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질문과 용어 선택이 형편없다면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침착해야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빠져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밥 우드워드가 곧 펴낼 책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보다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축소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한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176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919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3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00 코로나 확산에 촉발한 교회와 정치 집회에 이어 종교와 스포츠 단체, 대학병원에서의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1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도권의 다른 종교 집회, 사무실, 의료시설에서 감염 사례가 다시 나오면서 재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하웨이가 미국 경쟁사가 아닌 자사 스마트폰에 자체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웨이는 어제 홍몽 OS가 구글 안드로이드의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베타 버전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구글 제품 사양이 최대도 하웨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 이란 해커들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최근 몇 주 동안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들을 겨냥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사이버 공격을 감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종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당장은 도발에 나설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장마 강우량이 4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는 내일 아침까지 한때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김정은은 건강하다며 절대 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이 두 문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지만 더 이상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인 9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관련 보도와 정보를 받지만 그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신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다수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경제적 도전이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일련의 도전들에 맞서 그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올해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선은 완전한 비핵화며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더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하기 위해 언젠가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출간을 앞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의 신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 대화가 담긴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자신은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만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미국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자신의 나라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지만 자신의 핵 비축량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적을 상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미북 대화가 이런 점에 기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 개월 후 김 위원장과의 첫 만남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방문은 우리가 언젠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했다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것이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 일부가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상 간 관계에 의존한 톱다운 외교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중 지금까지 전문이 공개된 것은 모두 3통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한 통을 올렸고 최근엔 미 CNN 방송이 자체 입수한 김 위원장의 서한 2통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두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격찬하는 화려한 미사 여구와 더불어 김 위원장이 정상 간 만남, 즉 톱다운 방식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2018년 12월 25일자로 된 서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200일이 지났지만 그 역사의 순간을 잊을 수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소회로 시작합니다. 이어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고대한다면서 전 세계는 머지않은 미래에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저와 각하의 또 다른 역사적 만남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동료들과 관계기관에 두 번째 정상회담 준비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며 다음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서한은 양측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이미 교감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12월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담 개최지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장소를 놓고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면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고위급 접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전달 뉴욕에서 폼페오 김영철 간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가 전격 연기됐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듬해 1월 초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개하며 많은 진전을 이뤘고 머지않은 미래에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We've made a lot of progress with North Korea and Kim Jong-un.
이렇게 두 정상은 친서 교환 등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며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CNN이 공개한 또 다른 친서는 이로부터 약 100여 일이 지난 6월 10일 작성된 겁니다. 이 서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에 대한 소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로 시작합니다. 북한 측에 이른바 노딜 굴욕을 안겨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선 103일 전 하노이에서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4월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미북 협상과 관련해 연말 시한을 제시하면서 하노이 회담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됐다며 불쾌함을 표출했던 것과는 전혀 톤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순의 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하지만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는 미북 정상 간 관계에 거듭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로의 깊고 특별한 우정은 미북 관계의 진전을 이끄는 마법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며 당면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독특한 스타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만남이었다며 이 만남에서 당신이 보여준 의지와 결단을 여전히 존중하며 거기에 희망을 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의지와 더불어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마주 앉을 그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믿는다며 그런 날은 또 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정된 한국 방문 기간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김정은에게서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며 김 위원장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and the one that feels that more than anybody is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제안을 계기로 전격 성사된 판문점 회동도 정상 간 이런 교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27통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신간 경로는 오는 15일 공식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시간주 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자신이 북한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말했지만 양보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한 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크게 문제시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전쟁을 하는 대신 만나기로 합의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외국의 권력과 잘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북한이 지금 당장은 어떠한 도발 징후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Lots of imagery being shared. You know, people speculating as to what might come out and so forth. There's people suggesting that perhaps there'll be a rollout of a new weapon system.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미한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성대한 행사가 열릴 것을 알고 있다며 많은 사진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그것이 아마도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아마 그럴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종류의 도발 징후도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한국군 사성 장군이 유사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as a matter of policy, of course we fully support a ROC four-star commanding the wartime forces during those conditions.
그것이 미국의 정책이었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00 of us here, and so making a lot of great strides in meeting these conditions. But honestly, and I've said this multiple times before, we've got a ways to go. The commitment that we have is that we're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2018년 9월에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biding by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from September 2018, and there is, you know, compared to previous years, that the reduction in tension.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긴장 감소가 뚜렷하다며 이를 확인하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국방차관 대행이 위협적인 미사일 역량을 보유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외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역량의 격차를 벌리는 것을 목표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대행은 10일 미국은 최대 위협인 러시아와 중국 외에 불량 국가인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concerned about rogue states in the form of North Korea and Iran.
앤더스 대행은 이날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이들 나라들이 모두 미사일의 종류와 수량은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신형 무기를 개발하든 미국은 현재의 역량 격차를 더욱 벌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stay ahead of whatever they happen to be working on. It does not suffice to stay abreast of the threat. We want to stay ahead of it.
현재의 우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은 항상 선두에 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더슨 대행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SM-3 블록2의 적어도 방어 요격 실험을 거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핵심 사업으로 미 본토 방어용 FTM-44 실험과 확장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개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실험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종류의 방어체계는 전영역 합동지휘통제, ZC2에 연계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영역 합동지휘통제와의 연결은 다양한 시간대에 있는 전세계 미군 정구사령부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하며 향후 미사일 방어 전략에서 핵심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FTM-44 실험은 멀리 떨어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지스함의 요격기로 격추시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겨냥한 상황을 상정한 FTM-44 실험에서 위성으로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추적한 뒤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 블록2A로 요격하는 실험을 올 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통합성 실험의 경우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훨씬 넓은 특성을 활용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도록 해 사드의 작전 운용 반경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실험은 북한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재직 시절 요청한 것으로 국방부는 올해 실험을 끝내고 내년에 한반도에서의 통합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은 이날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통합은 특정 전구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지만 향후 모든 통합전투사령부의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당초 한반도에서의 전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지만 역량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통합전투사령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가 모두 배치되어 있는 통합전투사령부가 우선 확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카블러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무기실험 유예와 개발 저지에 중점을 두고 핵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안보 사안에 치우친 의제를 인도적 지원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DNI 북한 담당관은 9일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대응력과 전략무기 개발 의지를 고려할 때 추가 무기실험을 막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실용적 대북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eir resilience in the face of pressure, given their devotion to strategic weapons, Kim Jong-un's resolve.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이날 미국 평화연구소가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서 비핵화와 군비 통제 사안은 장기 목표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8년 탄도미사일 실험을 전면 중단한 선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미국 양측이 북한의 무기실험 중단을 공식 협정의 형태로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기실험 유예 기간은 미국이 북한의 의중을 시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북 양국 간 외교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형 고체 연료 발사체 등 북한이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의 개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I think that captures a lot of these arms control ideas, preventing North Korea, for example, from developing larger solid propellant missiles.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을 고려할 때 핵 군축과 비핵화 협상의 현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차기 미 행정부는 낮은 수준의 조치를 교환하는 스몰 딜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 조치에 상응해 미국 관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가 앞으로도 중요한 기준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한반도 선임 자문관을 지낸 벤 잭슨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 교수도 차기 미 행정부가 직면할 핵협상의 조건은 이전과 매우 다를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대북 압박 증대가 아닌 한반도 역내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Do a better job of pricing in how valuable North Korea's nukes are.
잭슨 교수는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관여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좀 더 현실적인 협상 조건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재개하되 비핵화와 군축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아닌 양국 간 다변화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잔 디마지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합의를 한반도 긴장 완화와 위험 관리를 위한 협상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합의 중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명시한 이 항에 집중하면서 이틀 안에서 안보 대화,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제재 완화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도 미국 협상이 지나치게 안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식량 요청을 할 경우 차기 행정부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안보 사안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 인간 안보와 인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마지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실무 협상을 거부한 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만 완전히 집중한 점이 미국 핵 협상 결렬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미국 측 실무진과의 논의 등 협상 과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the worst thing the North Koreans could do is miscalculate by initiating a crisis.
디마지오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미 대선 직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라며 기존의 전술에 의존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 뉴스 지다경입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나탄 비천 머스타파가 연구원은 10일 중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천 머스타파가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부 미국의 평가와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인 화성 15형의 미 본토 타격 역량을 크게 진전시켰다는 데는 미국과 이견이 없지만 핵탄두 소형화 역량에 대해선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가 다른 이유는 핵탄두가 무겁다는 것을 사정거리가 짧다는 의미로 추정하거나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변명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천 머스타파가 연구원은 이날 스콧 헤럴드 랜드 연구소 연구원과 공동으로 중국의 전문가들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미국의 평가와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전문가들이 미국의 평가와는 달리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호를 북한의 가장 유망한 억지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내 전문가들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북한의 모든 ICBM이 실전 운용 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수단과 대포동 2호, KN-08은 향후 10년 후 북한 무기고의 일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럴드 연구원은 이날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소속 전문가들에 비해 역사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북한이 얼마나 빨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과소평가해왔다는 겁니다. 헤럴드 연구원은 또 중국 지도자들의 주된 초점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미치는 영향이라며 그들은 미국이 중국의 야망과 경쟁할 수 있거나 혹은 중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천 머스타파가 연구원은 중국 내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과 관련해 고체 연료 미사일에 계속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향후 어느 시점에 최대 사거리 ICBM 실험을 실시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기만하는 유인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천 머스타파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피유이 뉴스 이주원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북한 곡창지대의 강우량이 4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9월 말까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작황 기간인 4월에서 9월 사이 북한 남부 곡창지대의 강수량이 1981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 지오글램이 10일 특별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내린 비의 대부분은 8월에 집중됐다며 8월 1일에서 6일은 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후 8월 둘째 주까지 많은 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황해남도의 경우 1981년 이래 가장 강수량이 많았고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전체, 평안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가장 많거나 최소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위성 영상에 기반한 농업 가뭄지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면적은 농경지 3만 9천 헥타르였으며 이 가운데 논 600 헥타르도 포함됐다고 북한 매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어 8월 27일 8호 태풍 바비로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폭우가 쏟아져 자라고 있는 농작물이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호우가 집중된 지역들이 북한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황해남도는 북한 최대의 쌀과 옥수수 재배 지역이며 이 기간 큰 피해를 본 평안북도는 제2의 곡물 생산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9월 들어서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이 강원도와 함경도에 추가적인 비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오글램은 올해 북한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2007년에 발생한 폭우 때보다 더 많지만 수해는 2007년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에는 남서부 곡창지대의 농경지 22만 3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오글램은 9월 말까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올해 작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옥수수 수확은 8월 말, 벼 수확은 9월 말 시작되는데 이 기간 폭우로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오글램은 광범위한 홍수 피해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까지 감안하면 올해 북한의 식량 안보가 지난해보다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난 2년간 좋지 않은 작황에 올해는 폭우 피해까지 겹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뭄과 홍수로 2018년 수확량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듬해에도 북한이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오글램은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 농업장관들이 공동으로 세운 국제기구로 위성과 지상 관측을 통해 작황 정보를 제공하며 수확량을 전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름 내내 북한의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수재민들을 지원할 준비를 마치고 북한 당국의 요청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마 이슬람 유엔 아동기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VOA에 보건, 영양, 식수, 위생 지원품을 북한에 배치해 놨으며 당국의 요청을 받으면 즉각 분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인도주의 기구들은 북한 정부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피해 현황이 파악돼 복구가 시작될 때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대변인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다며 정부 보고에 따르면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됐으며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연이은 낙제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를 일부 트고 은밀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지원 거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중국과 그 관계를 강화해 위기 국면을 버티려 한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 지원 불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홍수와 연이은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자력에 의한 정면 돌파라는 기존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초 발발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중 교역이 크게 위축된 데다 자연재해로 곡창지대와 핵심 광업지구에 큰 피해를 입어 자력에 의한 복구와 경제 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외부 지원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배경엔 중국과의 밀착카드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공세를 펼 즈음부터 신종 코로나로 꽉 막혔던 북중 교류가 일부 활발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 물자를 싣고 오가는 트럭들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전병곤 부원장입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물자들, 식량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자나 트럭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개되는 것도 좀 있고요.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선 유엔 제재에 보조를 맞춰왔지만 신종 코로나 국면을 맞아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중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어 중국 당국의 단속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랑 교류를 하시는 사업가들 그분들에 대한 단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조금씩은 예전보다 심하게 하진 않는 거죠.
이 교수는 민간 교류도 일부 숨통이 트는 양상이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제약 때문에 지금으로선 중국 당국이 은밀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물자의 비중이 더 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이 외부 지원 거부를 공표한 것은 향후 미국과의 대화에서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는, 즉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교역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2018년과 2019년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올 들어선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 스스로 국경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던 북한은 미중 갈등이 이념과 체제 문제로까지 격화되면서 최근 몇 달 새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상숙 교수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버텨나가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꽤 큰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 계속 있는데 그게 북한의 안보와 생존에 위기가 오면 그 자율성 확대 노력을 위축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힘을 실어주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보일 시기인 거죠.
중국도 미국과의 패권 다툼 국면에서 북한을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잡아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갈등 고조로 한반도 긴장이 더 부담스러워진 탓에 북한의 불만과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시켜줘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전병곤 부원장입니다.
미국하고의 그 갈등을 지금 막 대응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남한하고의 뭐 어떤 국지전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라도 일으키면은 중국 입장에서 더 그 혼에 몰릴 수가 있어서 북한한테 좀 그러지 않고 잘 좀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역시 힘든 가장 힘든 부분을 좀 채워주는 거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72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형식적으로는 동맹관계지만 오랜 세월 쌓여온 양국 간 불신으로 북한이 현 경제난을 버틸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돕기 위해 8,700만 달러 이상의 원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와 해양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9일 발표한 미국과 아세안의 전략 파트너십 자료집에서 원조금 지원 등 미국 정부가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지 올해로 5년을 맞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과 인적자원 개발, 경제, 해양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보건 분야에선 아세안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8,7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계속해서 국제 보건 분야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현 유행병을 완화시키고 향후 동물원성 감염병 등에 대한 확산을 예방하고 감지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아세안 협력 국가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다면서 미국 국제개발처가 150만 달러의 자금을 통해 아세안 공공보건 긴급조율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원헬스 워크포스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불리는 아세안의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도 1,6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베트남 하노이에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미 보건복지부가 아세안 국가 보건장관들과 회의를 개최할 것이란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아세안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미국과 아세안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3,540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 중 한 나라가 번영하면 우리 모두가 번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경제 발전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지역을 만든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 밖에 최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해역에 대해선 연간 35억 달러 이상의 무역이 통과하는 곳이라며 미국은 보다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아세안과 해양협력을 개선하고 지정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과 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이 현재 9명으로 개원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탈북민과 단체 모두 심한 무력감에 빠진 상태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0일 BOA에 하나원에 입소 중인 탈북민이 이날 현재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본원과 강원도 화천의 제2하나원을 합해 1,25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하나원에 탈북민이 9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은 389명으로 작년 동기 956명에 비해 40%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999년에 개원한 하나원은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이 국정원의 조사를 한 달에서 석 달 동안 받은 뒤 입소해서 다시 석 달간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착 교육을 받는 곳으로 매달 입소하는 한 기수 인원이 많을 때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자유를 찾아 나선 탈북민들의 여정이 매우 험난해지면서 입소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겁니다. 탈북민 정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VOA에 1기생 20명을 배출한 이후 최근 268기까지 세 기수가 함께 머무는 하나원에 탈북민이 9명뿐인 건 개원 21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BOA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 제한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입국 추세는 시간을 갖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연초에 코로나로 통제 조치를 강화한 뒤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 8개월째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입니다.
정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탈북 단체들 지금 다 우울증에 오는 것 같아요. 우울증.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이 상황에서 중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동남아 갈 수도 없고 만약에 간다고 해도 뭐 자가격리에다가 그 현지에서도 이동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지금 너무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은 서너 가지 걸림돌을 지적합니다. 중국 내 이동 상황은 지난 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국경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국경을 넘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리아나 선교회 천규원 목사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비자 발급이 안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 풀렸는데 이 활동가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라오스나 이쪽 태국 가서도 받아주고 인계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쪽도 못 들어가니까.
중국은 코로나로 제한했던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8월부터 유학생과 취업자 중심으로 완화했지만 일반 여행과 방문 비자는 풀지 않아 한국인 사역자가 중국에 계속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탈출을 위해 비밀처소에 모여있던 탈북민들의 고통과 두려움이 아주 팽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세계 각국이 지금 다 정지 상태잖아요. 이동이 지금 불가하잖아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쪽보다도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의 고초가 사실은 2중, 3중의 고초를 더 겪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없어지고 또 하나는 돈벌이도 없어지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궁핍해지고.
김 국장은 다른 지역 난민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 부닥치면 언론 등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지만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중국 당국의 감시로 자신들을 드러낼 수 없어 더욱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좁은 비밀처소에서 20명이 수개월째 머물면서 자금이 바닥나고 들킬 위험은 커지자 최근엔 동남아로 탈출을 강행하는 탈북 중개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개인 K씨는 9일 BOA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 최근 위험을 무릅쓰고 두 팀을 중국에서 모 국가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근무이 심하면 무기한 대기하면서 조금씩 움직여 예전에 열흘 걸렸던 거리를 한 달 이상 걸려 이동했다면서 중국 공안 요원들이 라오스 내부까지 오가고 있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K씨는 그러나 현재 한국대사관과 체류국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확실하다며 중국은 벗어났지만 탈북민들의 자유를 향한 여정은 여전히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이렇게 위험이 커지면서 중개인들이 요구하는 비용도 과거 1-2천 달러에서 두 배로 오르고 있다면서 안전도 담보할 수 없어 탈북민들에겐 모든 게 악재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북중 국경에서도 양국 당국의 강화 조치로 밀무역마저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어 탈북은 더욱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란 지적입니다. 김영자 국장은 중국 시골에 팔려갔던 한 탈북 여성이 몇 달 전 상황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소리 없이 느는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이 더 고통받는 북한 난민들을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대사관에서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통에 대해서 좀 알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제 수용되면 코로나 뭐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어서 그 정부를 좀 설득해서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 국장은 또 유엔 난민기구 UNHCR과 국제사회가 과거 위기의 무국적 난민들에게 발급했던 난센 여권을 탈북민들에게도 발급해 이들이 자유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북한 인권운동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와 책을 보냈는데요. 최근 백악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말 미국에 입국한 50대 탈북민 조보얼 씨. 2000년 탈북한 뒤 한국과 유럽을 거쳐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한 조보얼 씨는 그동안 현지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인권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탈북민들이 쓴 책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사진들을 소개하는 가두 도서 사진 전시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행했고 최근까지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열어 자신의 북한 인권 활동을 알리고 여러 주제의 게시물도 올리고 있습니다. 7천여 명의 구독자를 둔 미주 북한 망명정부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인데 로스앤젤레스 지역 탈북민들과 한인들의 북한 인권 활동, 북한 해방대회 등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이란 주제의 영상도 눈에 띕니다. 성조기와 트럼프 대통령 사진들과 여러 문구들을 적은 내용을 배경으로 서 있는 조 씨는 자신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상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백악관에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7년 2월에 그리고 이제 2018년에도 보냈고 2019년에도 보냈고 올해도 보냈습니다. 올해는 5월달에 편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 보내면서
5월과 6월 두 차례 백악관으로 보낸 편지와 책에 대해 조 씨는 VOA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책, 제가 쓴 책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해방하는 문제, 해방된 북한에다가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경제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저희 의견을 쓴 책입니다. 이런 책을 이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의 한국어 책과 자신의 편지를 영어 번역문과 함께 보냈다는 조 씨는 자신이 탈북자이고 북한의 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편지에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가 백악관에 책과 편지를 보낸 두 달 뒤인 지난달, 조 씨는 자신의 우편 사서함에 매우 반가운 편지가 도착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8월달에 거의 20일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큰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8월 20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우편 사서함에 가니까 우편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처음에 뭐 우편물이 많으니까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하나하나 보다가 깜짝 놀랐지. 일단 대통령께서 편지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자신이 보낸 책과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백악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조 씨는 백악관으로 받은 편지와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VOA에 공개했는데 서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지지를 표현하기 위한 당신의 시간과 사려 깊은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긍지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좋은 정신에 의해 지속적인 영감을 얻습니다. 나의 행정부가 자유와 기회를 고취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는 계속 번창합니다. 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지지는 나와 멜라니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이 당신과 미국을 계속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7월 16일 날짜와 함께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인쇄돼 있습니다. 조 씨는 백악관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그 3억 3천 명 미국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 전 세계를 이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북한의 평범한 주민에게 이렇게 인권 문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답장을 보낼 때는 이 자체가 현재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인민들에게 큰 신심이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직 정권 선전을 위한 목적이고 북한 주민이 김정은의 편지를 받는다고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12월 도착한 이듬해인 2016년 미국 정부에 망명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한국에 입국한 후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았다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인 미국에 망명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는 조 씨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사안이 아니냐며 백악관에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가 받은 서한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여전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들 모두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정상 외교를 진행하면서 정치, 군사와 안보 문제, 핵무기와 미사일이 인권보다 우선됐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망명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이 보낸 메시지에 대통령이 여전히 관심과 답변을 해준 것은 가슴 뭉클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로스앤젤레스 중국 영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보얼 씨.
저희가 2017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날에 이렇게 지금 매주 수요일에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49차 방송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이 지금 저희가
조 씨는 오는 11월 미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같은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굶주림과 반정부 활동 때문에 탈북했다는 조 씨는 낮에는 마스크를 쓰고 북한 인권을 외치고 밤에는 경비로 일하면서 하루도 북한 주민의 진정한 해방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계속 유지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압박하는 제일 좋은 무기가 인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해주기를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인들 모든 어느 분이 당선되든 우리는 그분을 지지할 거고 뭐 누가 공화당이든 민당을 떠나서 누가 당선돼도 그분을 지지할 거고 그분이 정책을 따를 것인데 그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지금처럼 제재 압박을 유지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 주십사 이겁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과 뉴욕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합니다. 테러의 시작은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운항 중 납치된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북쪽 건물에 충돌합니다. 5명의 테러범들이 76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들이 탄 비행기를 납치해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 93층에서 99층 사이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9시 3분 다른 여객기 한 편이 남쪽 건물에 충돌합니다. 51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9시 59분 56분 동안 불에 타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남쪽 건물이 10초 만에 무너집니다. 8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시 3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비행기로 20분 거리에 있는 펜실베니아 서머셋 카운티에 33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여객기가 4명의 테러범들에 의해서 추락합니다. 10시 15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을 받고 10시 28분 102분간 불타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북쪽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1,6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테러로 3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국은 테러 용의자로 국제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 알카에다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7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1973년 9월 11일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 피살됩니다. 이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육군 총사령관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 정권을 전복했습니다. 아옌데 대통령은 안전한 곳으로 망명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대통령궁에 머물렀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아옌데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합니다. 1908년 칠레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옌데는 선거로 선출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반대하던 우파 세력이 미국의 도움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정권을 장악한 피노체트는 이후 16년 동안 칠레를 철권 통치하게 됩니다.